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 우리가 입을 열면은 그 속에서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찾으실 텐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폭염이 전국에 다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저는 대구 시민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물론 대구 시민 맞죠. 오늘 아침에도 걸어 나오는데 사무실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뜨거워서 숨을 헉헉거리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옆에 지나가시던 한 집사님이 제 가슴에 비수를 꽂고 갔습니다. 목사님 이거 보통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짜 보통인지 이것보다 더한 것이 있는지 이러한 날씨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그 성격이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일어나는 사건들도 보게 되면은 전혀 화내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살인까지 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있고 곡식이 그 출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상해가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마음속에는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비결 하나를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지는지 참 아주 단순하면서도 너무 놀라운 이 영적인 비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에 나쁜 사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그래도 좋은 사람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는 괜히 내가 이 사람과 엮여지게 되면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해버리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정죄한 바로 그 사람, 그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봐라 봐도 죄인인 그 사람,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죄인입니까?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의 의인은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러 오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주시고 누구를 축복하시고 누구에게 그 마음의 사랑을 넣어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사람만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은 찾으셔서 선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나는 그래도 의인이라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지만은 저 사람은 졸기도 하고 엉뚱한 것 하기도 하고 예배 잘 드리지도 않고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그래도 의인이라고, 이런 생각은요 일단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다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잘 보지 못하면 바로 넘어집니다. 이미 그런 성도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도 잘 전하고 그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켰던 목사님들도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성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았을 때에 넘어졌죠. 왜 넘어졌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했더라면 안 넘어졌을 것이고 손해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수한 목사님들이 왜 넘어집니까? 이제는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 정도 되면은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건 놓쳐버리면은 우리 신앙 다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죠. 그래서 늘 습관적으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 교역자가 예배 시간에 드럼 연주자를 보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 탁월한 실력,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드럼을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는 보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드럼 연주자에게 가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참 성도님의 그 드럼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 드럼 연주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연주하고 난 다음에 늘 회개합니다. 늘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릇은 주인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그릇이건 아니면은 나무그릇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그러면은 그 그릇은 그릇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이 주인을 기쁘게 하려면은 그 그릇은 늘 깨끗하게 씻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체로 사용하기 전에 깨끗함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을 사용한 다음입니다. 한번 사용했던 그릇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사용되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한번 사용한 그릇은 그곳에 찌꺼기가 남아 있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용한 그릇일수록 반드시 그릇 씻는 통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칫 교만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드럼 연주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자신은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여나 내가 드러나지 않음에 대해서 섭섭한 것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행여나 교만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탁월하게 쓰임받고 난 다음에 넘어지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가 넘어질 때는 그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그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애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높여주지 아니하시는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임받고 난 다음에는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회개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사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어깨가 으쓱해서 올라갑니다. 찬양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 대원들이 참 하나님께 찬양을 잘하셔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셨는데 찬양을 잘하면 잘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박수가 적으면 섭섭해지기도 합니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릇이 쓰임받은 후에 찌꺼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찬장에 올려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다시 사용하려고 하다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찌꺼기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영광을 받지는 않았었는지 내 마음속에 섭섭한 것이 있지는 않았었는지 반드시 돌아보면서 씻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편안하게 우리를 들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들을 맡아서 어떤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까? 봉사하셨습니까? 전도를 하셨습니까? 예배 안내를 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분이십니까? 찬양단이 되어서 찬양을 인도하실 그렇게 봉사를 하신 분입니까? 성가대원입니까? 교사입니까? 차량 관계자가 되어서 차량을 안내하고 그리고 운전을 하셨습니까? 어떤 직분을 맡아서 주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 속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아니하는가? 이런 찌꺼기들이 우리 속에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그것은 씻어내셔야 됩니다. 물에다가 손과 발을 자주 씻으라 주님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손과 발을 물두멍에 가서 씻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늘 들어가면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본받아서 자주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자주 씻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왜 씻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왜 속에는 더러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손과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쓸 수 있는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언제나 주님께서는 나를 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고 또한 주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주님 앞에 있어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뻔히 눈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선지자라면,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떠한 죄인인지 알았을 것인데 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은 의롭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은요, 지금 눈앞에 누구를 앉혀놓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앉혀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평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앉혀놓고 있으면서도 이 바리새인은요, 아무런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높아지는 마음은요, 원수입니다. 교만은 절대적으로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의 마음 자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님을 내가 내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되면은 나의 위신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진짜로 선지자나 그리스도로 생각을 했다면은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겠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을 때 어떤 대우를 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집으로 초청을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가만히 못 있겠죠. 그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44절 말씀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들어가면은 이 자가, 이 바리새인이 내게 발 씻을 물을 줄 것이다. 그러나 주지 않았었습니다. 또 45절 말씀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입맞추는 것은요, 인사입니다. 반가운 손님이 오거나 귀한 손님이 오면은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할 터인데 그들은요, 유대인들은 입을 맞춥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서로 반갑다고 입 맞추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그렇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은 존경하는 분이 오셨다고 이렇게 입을 맞추어야 되는데 입도 맞추지 않았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랬습니다. 나 이 여인은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은 그 머리에 감람유를 부었다고 그럽니다. 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에 이 바리새인은요, 아주 고자세였습니다. 고자세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삭개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키가 너무 작으니까 친구들에게 놀림도 당했을 것이고 따돌림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리가 되었을 때는 마음을 아주 독하게 먹었을 것입니다. 나를 괴롭혔던 이 사람들, 나를 향해서 늘 손가락질만 했던 이 사람들, 내가 악착같이 세금을 내가 거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었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양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키 작은 사람이 오면은 좀 양보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주변에 둘러있던 사람들도 이 사람을 무시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겠죠.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아픔이 이 삭개오 마음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삭개오가 선택을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행해 나가는 방향에 저기 앞쪽에 있는 돌감람나무, 돌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에 막 올라가 힘들려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서셨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 삭개오, 그 삭개오 밑에 서셔서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삭개오, 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바라보고 서셨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죄인을 찾아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감히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고 누구에게 찾아오시냐 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입술로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나는 죄인을 찾아서 그를 회개시키고 그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로 그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만큼은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는 자에게로 예수님의 눈은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끌리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로 예수님의 마음은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서서 나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는 십일조를 드립니다. 저 죄인 세리와는 같지 않은 의인입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눈은 결단코 그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감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진짜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면서 그에게로 예수님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래도 여러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내가 거들떠 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고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에게,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빚진 자가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은 남자 한 명이 나가서 하루 동안 일해서 벌릴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500데나리온 참 많이 빚진 거죠. 주인이 두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500데나리온 또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보니까 두 사람이 다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주인이요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 너는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50데나리온 빚진 자 너도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갑자기 이들의 마음속에서는요 이 주인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누가 더 그 사랑함이 많겠습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많겠습니까?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많겠습니까? 이 50데나리온 빚진 자가요, 갑자기 그 순간에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좀 빌릴걸.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와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더 사랑이 많겠습니까?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자신이 죄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에게 그 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에 대한 사랑함이 더 많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가 끝까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교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지고 있죠. 초대형교회 어느 목사님은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너무나 신문지상을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여자 문제도 걸려있고 막 그렇습니다. 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끝까지 갈 수 있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가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갈 수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가 고백을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죄악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는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대어놓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내가 죄수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날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을 하고 나면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육신 속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지 않았습니다.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속에 육신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넣어두셨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자꾸 교만해지려고 그러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 속에 이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죄수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사랑함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던 한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이 여인은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간음한 자다, 창녀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창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자신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되는 그런 죄인이라고 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도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울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죽어야만 되는 죄인입니다. 그런 뜻이죠.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게 음란한 행위입니까? 그가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게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의 발이라고, 발이라도 내가 입을 맞추겠다. 그리고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은 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받아주십니다. 무조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결국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요, 적게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께 나와서 사함을 받은 자는요,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그 마음속에 사랑함이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누가 그 마음에 사랑이 많습니까? 많이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사랑이 적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주 조그만 생각의 죄라 할지라도 심각하게 아주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살짝 덮고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그것에 의해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랑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들려오는 소식들이 대충 듣고 지나갈 만한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22장의 말씀처럼 성도는 날이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날이 갈수록 거룩해져 가야 되고 날이 갈수록 이 속에 사랑이 더 풍성해져 가야 됩니다. 그 사랑이 풍성해져 가는 비결, 이 사랑을 유지해 나가는 비결, 이것은요, 용서와 사랑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나 적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속에 사랑이 적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하면 할수록 그 마음속에는 사랑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을 하고 싶다면은,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내 안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이 솟아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꼭 이것을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것도 죄수 중에 괴수라는 것, 내 속에서 아주 조그만 것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나는 죄수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를 씻을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 사랑을 유지해 나가는 이 방법, 이것이 바로 용서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제가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여인처럼,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대신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풍성한 주님의 백성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